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넣고 통합 검색이 아니라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거의 100%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 또 그런 사이에서 양떼들이 굉장히 평온하게 있는 그런 이미지가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굉장히 못 그리는데 만약에 저에게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이제 뻔한 이미지의 결과와 좀 다르게 굉장히 이제 어두컴컴한 그런 암울한 배경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처한 현실은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 그리고 평온한 양떼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처럼 실제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면 여행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이 여행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저는 이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군산이라는 지역이 그다지 여행지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요즘에 이 군산이라는 지역이 여행지로 유명하더라고요.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그 이성당이란 빵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있어서 저는 매일 옆집 들락날락 거리듯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지금 와보니까 그 이성당 빵집이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보면 잘 보면 여행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된 이 작금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건데 넓이 보면은 참 현대인의 생활이 윤택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그만큼 현대인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평온함을 누리길 원한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만큼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현실을 답답해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평안함, 그런 기쁨을 우리 현실보다 더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 잔이 넘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여행지로 가서 한 고백이 아니라 어두컴컴하고 처절한 그 현실 한가운데서 다윗이 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티모시 리얼이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현대 문명의 문제, 이제 그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지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가 제시했던 것이 도시 상수도에 환각제를 집어넣자라는 굉장히 황당한 해결책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지만 사실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시 상수도에 환각제를 넣자고 하는 그의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삶과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답답한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현실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그곳에서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그 환각제를 도피처로 여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리어리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미국의 히피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환각제를 굉장히 많이 복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환각제를 먹을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그들은 이 답답한 현대 문명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애쓰던 그래서 자기들 안에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원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벗어나 초월로 도약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 프란시 셰퍼라는 사람이 쓴 이성에서의 도피라는 책이 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성, 당시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여겼던 기준이라고 여겼던 그 이성이 그들의 현실에 답을 주지 못하자 그것으로부터 도피, 어떤 초월로부터 초월로 도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삶의 양상이 나타났었는데 우리 삶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도약하지 않고 바로 그 처절한 현실 한가운데서 평안을 누렸음을 오늘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고백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칼빈주의자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그 저자인 스미스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을 정의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거죠. 죄악된 세상,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초월적인 세계, 하늘로부터 도망가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그것이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세상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원을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원이라고 구원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좀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원은 좀 넓은 의미의 구원이겠죠. 교회를 구원하자 했을 때 교회의 구원은 교회로부터 도망가는 것, 문제가 많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교회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그 한가운데 함께 싸워가며 부딪혀가며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도피하지 않고 도약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또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피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어떻게든 그 궁리를 하죠. 어떻게 도망갈까? 도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 속에는 저 좀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개발 책 요즘에 이제 많이들 보시죠. 그 책에도 일종의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가장 인기 있던 자기개발서의 대표작이 바로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떤 원칙대로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실제 그 원칙대로 했더니 성공했다는 뭐 간증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식대로 살고자 애를 썼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런 트렌드가 변해서 요즘 이 자기개발서의 자기개발 분야에서 인기 있는 책의 대표작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좀 종교적인 책 같고요. 그리고 속된 말로 약간 구라 같은 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꽤나 오랜 기간 이 자기개발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신비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허무맹랑하지만 사람들이 이 책에 많이 환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븐 헤빗처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 나오는 그 법칙대로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똑똑한 이 현대인들이 시크릿에서 말하는 그런 신비한 방식으로 이렇게 도약해버리는 그런 것을 이런 자기개발 책의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고 어떤 분명한 원칙, 공식대로 되지 않으면 초월로 도약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리얼이라는 사람이 환각제를 상수도에 집어넣자고 했던 것도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현실에서 초월로 도약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처절하게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가 참 아름답죠. 시편의 상당수가 이 다윗이 썼고 다윗이 썼던 이 시편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복음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썼던 이 시들은 결코 하늘에서 만들어진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약하지 않고 그 처절한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의 중심에는, 그리고 이 시편 23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절과 5절에 나왔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하늘로 저 위로 데려가셔서 구름 위로 다윗을 데려가셔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한가운데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도약해서 저 멀리 가버리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은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해진다. 물론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해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 평화, 이 평안에 대한 아주 멋진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평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 없어야 평화롭고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쟁 중에도 평화를 누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어떤 일화를 소개를 하는데요. 어느 스승이 제자들에게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평화,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잔잔한 호수,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떼, 뭔가 이게 굉장히 겉으로 봐도 평온한 모습의 그런 그림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딱 잘라서 이것은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평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것은 폭풍이 불면 다 깨져버린다 라고 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림을 다시 그려오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오냐면 폭풍이 굉장히 강하게 몰아치고 그 폭풍 때문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풀포기가 날리는, 그리고 바닷물이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미 닭이 새끼 그 병아리를 꼭 껴안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 그림을 보고 그래 바로 이것이 평화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평화, 평화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평안, 평화스러움은 일종의 상태의 평안이죠. 상태가 좋은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평화는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관계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그런 평화를 누린 것이죠.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평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일평생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쫓김 당하고, 그리고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장면도 있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는 그런 장면.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신변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삶. 결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왕이 돼서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된 상황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맨발로 유대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누이 그의 시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어둡고 처절한 상황,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도약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월로 초청하시지 않고 직접 우리 현실 한가운데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다른 종교의 신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심으로 도약하지 않고 상황이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영광을 보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군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당장이라도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기사들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현실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 100% 만족스러워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처한 현실을 도망가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고 실제 과거 저의 삶을 보면 도망갔던, 그래서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돌아보면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늘 시간 날 때마다 여행지 정보도 찾아보고 달력도 찾아보면서 아,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곤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둘째가 8월 초에 나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여행 가기는 딱 글렀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으로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가는 심리가 충분히 이해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 여행지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여행에서 누리는 평안 못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월을 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참 멋있죠? 이 초월을 내재로 살아가는 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어떤 책에서 인용한 말인데 어떤 책인지는 제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참으로 멋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말인데 초월을 내재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 대부분 그저 뭔가 구름 위로 초월로만 가버리려고 하지만 그 초월을 내재로 살아가는 실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 내가 해를, 여기서 해는 악을 의미합니다. 악한 상황,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내가 살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드리는 진정한 삶의 고백, 또 그 고백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도저히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또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오늘 길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평화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 평화는 우리가 원했던 평화는 세상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평안이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만들어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의 그 처절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누리며 그로 인해서 담대하게 웃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